우리 서신대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넷이요 열네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죄에서 이 세상에서 더욱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는데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다 막아주시고 우리 말씀 잘 먹어 건강한 영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더욱 닮아가며 예수님 더욱 사랑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서론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1장 1절서부터 우리 한절 한절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이 무슨 내용인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영어로 한다면 The record of the genealogy of Christ, Jesus, the Christ, the Messiah.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를 전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을 이루시고 새로운 출애굽을 즉 출세상을 이루시는 그 내용을 이제 마태는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분이 이루시는 그 구원에 참여된 저희들의 참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last name이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시 대통령 했을 때 대통령이 부시의 라스네임이 아닙니다. 즉 부시가 대통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시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약속이 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즉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왜? 메시아가 와야 저희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마태는 전하면서 시작됩니다. 지금 유대인들, 즉 지금 2006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때는 구약 때밖에 없습니다. 구약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인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시작되었다. 이사야서 61장에 한번 같이 가죠. 이사야 61장입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 바로 메시아 이런 뜻이죠.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에 보면 기름을 붓는다. 즉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가 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한다. 이런 구절들이 구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군데만 더,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5절 6절 여기에도 이제 메시아 때에 즉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죄송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죠. 그죠? 천국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면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지금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왕국을 차리고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면 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냐. 그리하여 11장 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보냅니다. 정말 당신께서 메시아냐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냐. 왜?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있는 거냐. 당신이 메시아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까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참 메시아냐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누군지 알으라 이런 뜻이죠. 즉 분명히 마태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확실하게 전하시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제 차차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여기서 표현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또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 같이 가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대 15절에 내가 너로 즉 여기에는 지금 사탄에게 지금 심판을 내리시는데 내가 너로 사탄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지금 여기서 성경 처음으로 메시아를 예고합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처음으로 보여짐으로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보여질 텐데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와서 뭘 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사탄은 뭐를 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즉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사탄을 박살내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도 다칩니다. 즉 고난을 통해 이렇게 사탄을 이기는 그런 내용을 지금 벌써 3장, 창세기 3장부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창세기 뒤로 더 읽으면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이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보시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고 때가 찼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때가 왔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왔어요. 메시아의 시대가 왔는데 때가 차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자에게서 산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구약에서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약속됐는데 지금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도 여기에 보여지고 또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우선 2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로 인하여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셔서 2절부터 보면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인하고 계시는데 2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셔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세상 수준에서는 즉 구약 수준에서는 모세와 다윗을 통해 예표 수준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 세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크게 돼서 다윗이라는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되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구약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왜? 그 나라는 다시 망합니다. 여기에서는 영원한 나라를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되고 구약이 끝날 때까지 그 왕국은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세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것은 예표 수준적인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인데, 근데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아니 그 뒤에 오는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와야 됩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 즉 그 전에 온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예표입니다. 부분적으로 밖에는 이루지 못하는 예표 수준. 그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자라 이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걸 이룬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사무엘 하.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언약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맺는 언약에 12절부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제 다윗하고 맺는 언약을 보세요. 뭘 약속하세요? 집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쓸 거다. 그러면 또 예표 수준에서 세상 수준에서 다윗의 자손 즉 솔로몬이 집을 짓습니다. 성전을 솔로몬이 짓죠. 그렇죠?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나라가 아직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표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세상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 성전과 그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망해버립니다. 즉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표 수준입니다. 즉 참 다윗의 자손이 와야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즉 이 다윗이 가늠하여 얻어진 그런 아들입니다. 참 다윗의 자손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즉 집이 완전히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왕으로 앉으셔서 이제 그 나라는 망할 것입니까? 안 망할 것입니까? 즉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 예표 수준의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참 다윗의 자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씨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몇 군데 저희가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벌써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다윗의 자손, 즉 그에게 다윗의 위가 주어질 것을 여기서 벌써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가서 보셔도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다.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왜 이제 마태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제가 여기에 수도 없이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참, 이 이름 하나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거 갖고도 되게 오래 하겠다. 근데 그러시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뭐 몇 장 가지도 않고 너무 지쳐버릴 것 같아서 오늘 한 번에 17절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 많겠지만, 오늘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마태가 왜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저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그럼 성공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족보를 보시면서 먼저 무엇을 깨달으셔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을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견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선 이 족보를 보시고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지금 끝까지 미쁘신 그 하나님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니, 그 모든 일어나는 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너무 늙어서 아이를 못 가져. 아니, 처음 이 예수님의 족보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으면 그러면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으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늙어서 아이를 못 낳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십니까?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못 오세요? 아니,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늙어도 아이를 갖게 하시고 왕국, 지금 여기 보면 이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나라가 왕국이 둘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왕국이 둘로 나눠지고 왕국이 망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참 입에 담기도 창피한 그런 죄들이 여기 다 나오는데 그렇게 엄청난 죄들을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그런 죄인들을 통하여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즉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하여 백성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족보를 보면서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그거부터 우선 깨달으시고 또 모든 사람이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간 족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족보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가 그런 거는 뭐 시간만 많이 들고 여러분한테 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적으로 그런 정확한 족보를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 마태의 목적이 아니라 마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쓰여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족보입니다. 마태가 왜 이것을 쓰고 있나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래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래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 족보를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 생활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또 포로 생활에 들어간 후에 예수님까지. 여러분, 이 세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약속하시고 왕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끝나는 그때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것을 예표 수준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섹션, 두 번째 부분 시작서부터 그 왕국의 영광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윗 다음에 솔로몬 때에 르호보암이라는 그 왕, 솔로몬의 아들 그때에 왕국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로 두 나라로 우리 한국 북쪽 남쪽 같이 그렇게 지내면서 북쪽에서도 하나님 배반하는 왕들, 남쪽에서도 하나님 배반하는 왕들, 결국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하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의 끝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내용으로 이 족보가 끝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익숙하지만, 왜? 요셉도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태어나요? 그럼 야곱 그러면 우리가 익숙합니다. 왜? 아니, 창세기의 야곱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야곱은 그 야곱이 아니죠. 즉, 이름은 귀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요셉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즉, 구약 전체를 지금 담아놓은 족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국 구약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냥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게 끝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완전한 것을 원하게 만드는데, 즉 하나님의 약속들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약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족보에는 참 구약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면서 뭔가 다르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여자들이 족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표 수준에서 항상 이렇게 세상적인 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돼요. 이렇게 세상적인 구분이 있어요. 남자 여자의 구분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구약에는. 그죠? 음식도 정한 음식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음식. 그 음식도 구분이 돼 있고, 이것이 구약입니다. 왜? 세상 예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구분들이 다 없어지죠. 이제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적인 수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자들이 이제 족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구약에 익숙한 사람은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여자들이 두 명은 확실하게, 또 다른 두 명은 우리가 그런 것 같이 생각하는데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들, 이 여자들의 내용들을 구약에서 읽어보면 여자들만이 아니라 이방들이고, 그리고 정말 자랑할 만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족보라고 했으면 이런 여인들이 끼어 있는 게 창피할 정도의 그런 여자들입니다. 다말, 뭐 자세하게 참 얘기하기가,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지 않고는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 다말, 간단하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 아이를 가졌습니다.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 아이를 가진 자입니다. 라합,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녀였습니다. 몸을 팔던 창녀입니다. 밧세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밧세바 얘기를 하면 다윗이 간음했다. 근데 뭐 간음을 남자 혼자만 합니까? 밧세바도 간음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기까지 되는 그런 간음을 밧세바 이 여인이 했습니다. 룻도 남편이 죽고 결국 와서 보아스에게 이제 결혼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이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모습이요, 복의 모습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완전한 사람들만 끼어 있으면 여러분과 저도 못 낍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여러분도 나도 간음한 자예요. 여러분도 나도 살인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야. 내가 언제 사람 죽였어? 그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판단은 여러분과 저도 간음자예요. 여러분과 저도 살인자입니다. 그래, 이런 족보를 보고 저희가 기쁨을 갖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족보에 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족보에.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으로 취급도 안 되던 그런 이방인들과 여자도, 간음하는 자도, 창녀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온갖 죄인들이 다 포함된 것이 천국입니다. 물론 그 죄가 씻어져 있고 용서되어 있죠. 그렇다고 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보다 조금 자기는 난 것 같아서 구원받았다 생각되시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을 했는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저런 짓은 안 하고 살지, 안 합니까? 그런 교만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상황에 집어넣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저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런 짓을 어떻게 해?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아직 기독교 시작을 못 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죄인인가?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 나는 좀 난 것 같은. 저 사람보단 괜찮은 것 같은. 여러분이 저 사람보다 괜찮고 저 사람 하는 짓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은 더한 짓도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물론 여기 족보에 나왔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란 말입니다. 어떠한 인간들이 하나님, 예수님 족보에 끼어 있는가? 즉, 다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기 14대, 14대, 14대. 7. 완전한 숫자죠. 7이 6개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7이 6개가 끝나고 7번째 7이 시작되는, 즉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에 너무나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 족보가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즉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족보가 뚜렷해야 되니까.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거기에도 이제 아담의 자손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우리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똑같은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됐지만 원어로 이렇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와 이 헬라어의 마태복음 헬라어를 비교하면은 아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다. 첫째 아담. 지금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런데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창세기의 아담의 족보다 했을 때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의 모든 족보가 그렇습니다. 누구의 족보다? 그러면 그 사람부터 시작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다 하고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잡고 가셔야 됩니다. 구약의 족보, 아담의 족보다 하고 아담부터 시작해요. 앞을 내다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모습인 것 같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족보는 이어집니다. 즉 구약의 족보는 아담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 올 때까지? 마태복음 예수. 이 복음서 뒤에 족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에는, 복음서 외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즉 구약의 족보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다가 어디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예수님 뒤에 족보는 없습니다. 구약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태어나고 누가 태어나고 그리고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어버립니다.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예수님도 죽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보세요. 패턴을 보세요. 마태복음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니면 여자가 끼어 있을 때면 누구는 누구에게서, 즉 여자에서 누구를 낳고. 패턴이 딱 두 개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니면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패턴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그런데 16절에 가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즉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렇게 쓰여 있지가 않아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리고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패턴이 바뀌어요. 영어로 보시면 더 뚜렷합니다.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지 참아버지가 아니죠. 법적으로는 요셉이 아버지입니다. 세상 법적으로. 그러나 참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8절부터 볼 텐데 1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는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성령님으로 잉태하십니다. 세상 족보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는 그 순간부터, 즉 예수님은 세상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결혼도 안 하고, 즉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것 빼놓고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와서 천국을 시작하는데, 즉 세상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 이제 하나님들의 아들들의 족보, 즉 천국에는 손자 손녀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족보가 끝나는데, 이제 예수님 후로는 성령님으로 잉태하는 족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거듭 태어나게 하신 자들입니다. 이제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는 족보는 천국의 족보인데, 오직 성령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 자들의 족보입니다. 성령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로 세상 족보는 끝이요. 천국 족보는 아버지 그리고 전부 아들입니다. 이제 세상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와서 뭘 끝내시는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 누가 나의 어미요? 누가 나의 아비요? 누가 나의 형제냐?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 어머니와 세상 그 형제 자녀 자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두려움막심하게 그분들을 밖에 놔두고는 누가 나의 엄마냐? 누가 나의 형제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그가 바로 나의 어미요. 그가 바로 나의 형제요. 그가 바로 나의 자매다. 아직도 세상은 세상 족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지가 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자기 잘났다는 소리를 하는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와서까지도 자기가 누구의 자녀랍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지가 지금 누구 자녀라고 자랑을 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 아빠가 어쨌고 자기 할아버지가 어쨌고 아이고 참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보다 뭐 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세상 족보를 아무리 갖다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창피한지 이거 세상 누구 아들이요 누구 집안에서 태어난 거는 왜 그렇게 따져요? 창피한 일입니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에요. 디도서 3장 9절에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왜?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 성경이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끊임없는 족보, 세상 족보 좋아하시는 분들, 성경 반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을 끝냈는데 아직도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육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족보는 성령님께서 나게 하신 자들입니다. 천국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신 자들이 이 천국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족보가 끝까지 이어지다가 지금 마태복음 마지막 1장 16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나오는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보통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지금 마태가 가르치는데 즉 성령으로 잉태한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이제 끊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족보가 내려가고 있는 한은 죄가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계속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십니다. 죄가 끊어집니다. 죄가 내려오는 길이 예수님으로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족보가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의 그 내려옴이 끊쳤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사람들은 죄가 없이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완전히 다른 족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의 족보가, 죄가 없는 자들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그저 긴 죄인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갈 자들의 명단. 지옥 갈 자들의 명단이 뭐가 그리 잘나서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자랑들을 하는지. 지옥 갈 명단. 얼마나 한심합니까? 너무 세상에, 세상적으로만 예수님의 구원이 도대체 정말 뭔지 전혀 모르는 이런 수준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가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 족보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명단 그 족보에 끼지 않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여러분의 족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아니에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도 다윗같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그 족보의 천국 족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아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의 brothers,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나의 족보가 되는 이 현실을 이제 아시냐? 이걸 깨달으시고 오늘 가셔야 됩니다. 내 브라더 예수님의 족보는 내 족보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새로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뭐 길고 복잡한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다 예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성령님께서 낳게 하신, 성령님으로 김용한 이를 성령님께서 낳고, 아시겠어요? 성령님께서 김용하리를 낳고, 이런 현실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길래 이루어지는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수준, 세상 가치관, 이 썩어져가고 망할 세상의 그런 것들로 우리들을 재고 우리들을 채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이제 어떠한 세상이 새로 시작됐는지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지 분명히 깨달아 그 천국의 현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천국의 현실을 천국 자존심을 가지고 증거하며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